최대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을 위해 이란과 소통을 시작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억류된 미국인의 안전한 귀환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대한 우선순위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란이 미국인을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억류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재앙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이란 측과 아주 직접적으로 소통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이란 측과 소통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뉴스는 사실이 아니다며 어떤 분야에서도 이란과 미국 간 직접적인 대화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이란과 미국의 어떤 소통도 미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미국 내 이란 수감자의 석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이란이 3개월 동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란 시설에 대한 사찰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란을 방문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해 이란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이 IAEA 추가 의정서의 이행을 중단하더라도 3개월 동안 필요한 사찰과 검증 활동을 유지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로 이란이 이번 주 취할 조치들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신고 시설을 비롯한 이란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단의 불시 사찰은 중단됩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법에 따라 이란 핵합의 서명국들이 21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의정서 이행을 23일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유혈 사태로 번진 가운데 미얀마 시민사회가 총파업을 선언하고 군부가 강경 대응을 시사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수도 네피도와 양곤 등 미얀마 주요 도시에서 오늘 수만 명의 시민이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미얀마 군경은 물대포와 차량을 이용해 시위대를 가로막으며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앞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불복종운동 측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오늘 모든 업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얀마 군부는 전날 밤 국영TV를 통해 시위대가 국민들, 특히 감동적인 10대와 젊은이들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립의 길로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벌어진 시위에서 군경의 총격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오늘 현재 미국의 누적 사망자는 51만 1,1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19일 누적 사망자가 40만 명을 기록한 이후 한 달 만에 또다시 10만 명이 증가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내외 등과 함께 코로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가 차원의 애도 행사를 개최합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밝혔습니다. 왕 위장은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공공외교협회와 베이징대학 등이 주최한 온라인 행사의 연설에서 타이완과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미중 관계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기본적으로 모든 수준에서 양자 대화를 중단했다면서 우리는 미국 측과 솔직한 소통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전화 통화를 언급하며 이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비합리적인 억제와 제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것이 협력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대응, 세계 경제 회복 등 세계 영역에서 미국과 협력하며 중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 한일 세 나라의 공조가 북한을 비핵화하는 노력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등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은 북한, 이란 등 제재 대상 국가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미국 민간업체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공조가 북한을 비핵화하는 노력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세 나라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한일 세 나라 간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s we've spoken about our approach to North Korea and the review we're undertaking now. One of the central tenets, even as we under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현재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VOA의 질문에 우리가 대북 접근법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된 원칙의 하나는 우리의 동맹국, 파트너국들과의 긴밀한 조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우리에겐 가장 가까운 파트너 두 개 나라가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조약 동맹은 한국과 일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미한일 삼각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We know that any approach to North Korea, one that puts denuclearization
미국이 계획하는 대로 비핵화를 중심에 놓는 어떤 대북 접근법도 일본과 한국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강력하고 생산적인 삼각관계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서 세 나라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I would say is that we value our robust and productive trilateral relationship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국무부는 최근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미한일 삼각공조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보다 한국과 일본이 이견을 보이고 긴밀히 정책 조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과 동맹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맹 간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전날인 18일 보도자료에서 성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이 이날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화상으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대표의 회동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국무부는 이들이 북한과 관련한 공통의 도전과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합니다.
북한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는 대미 메시지를 삼가하면서 경제난 타개 등 대내 문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이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미북 관계에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초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북한은 연이어 이달 초 개최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김 위원장이 대외, 대남 부문에서의 활동 방향을 명백하게 정했다고만 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대남 부문과 대외 사업 부문의 근무 활동 방향을 명백히 찍어주시고 이를 한치 트팀도 없이 철저히 집행해 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물론 관영 매체조차도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등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군절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 절이 들어있는 2월은 과거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실시하기도 한 시기였지만 올해는 조용히 지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에서 군 동계훈련이 막바지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여전히 특이 동향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게 한국군과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기다리면서 일종의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섣부른 메시지 발신보다는 당 대회를 통해 한편으론 조건부 대화 용의를 시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핵무력 고도화와 자력 갱생 의지를 내세워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미국이 뭐라고 나오든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계속 핵을 고도화할 것이고 그 길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군다나 선제적으로 뭘 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이것도 메시지죠.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현 단계에서 대미 메시지 발신을 삼가하면서도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해 경제난 완화를 위한 내부 시스템 정비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모색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의식하는 듯한 북한의 행동도 눈에 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북한 최고 지도자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기로 불렸던 전일춘 전 노동당 39호실 실장이 얼마 전 조선중앙TV에 등장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전 전 실장이 한국의 망명에 최근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한 류연후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장인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인권을 강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뭔가 인권과 관련돼서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지 않나.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공영 방송에 아직도 이제 건재한 상태에서 내보낸다라는 것은 북한이 무자비한 그런 인권 이제 탄압 국가가 아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도 싶기도 해요.
지금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드러나길 기다리는 형국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느긋한 상황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자국 현안은 물론이고 외교 과제들 가운데서도 순위가 뒤로 밀리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도발을 통한 협상 견인이라는 북한의 전통적인 대미 외교수를 쓸 만한 여력도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리선곤 외무상의 지위가 한 달 간격으로 연이어 열렸던 당 대회와 전원회의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은 북한 대미 정책의 혼선을 시사하는 대목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1월에 당대회나 2월에 당 전원회의에서도 대미 정책, 대남 정책까지 포함해서 결정문이 일단 공개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리선곤이 1월 당대회에서는 일종의 상대적인 위상의 하락이 있었는데 정치국 후보위원 마지막 호명으로.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당 전원회의에서는 다시 정치국원으로 복귀했거든요. 이 얘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노선에 일종의 혼선이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기다린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미국 관계 교착 상태는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연합군사훈련이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김 위원장이 8차 당대회를 통해 자력갱생과 핵무력 고도화라는 대내외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미국과의 교착 상태를 오래 방치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대회를 통해서 대내 잡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메시지, 그럼 그 다음은 당연히 압박 수순으로 갈 것이다. 그 압박의 정도를 좀 조정하면서 우선적으로 노리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끌고 바이든 행정부가 뭔가 행동과 제안에 나서게 만드는 그런 목표가 우선적으로 있겠죠.
조한범 박사도 3월 미한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 명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조 박사는 새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곧바로 전략적 도발을 벌이는 것은 북한에게 실익은 없고 부담만 커지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지시했던 전술 핵무기 개발을 뒷받침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수위를 조절한 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의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아직 단 한 차례도 북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20일 현재 대북 접근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일찌감치 전면적인 대북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방침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하루 전인 지난달 19일 열린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당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처음 밝혔습니다.
I think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것이란 겁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은 미국의 행정부들을 괴롭혀온 어려운 문제고 실제로 더 나빠진 문제이기도 하다며 북한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시급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지난 12일 전화 브리핑 발언입니다.
The North Koreans have continued to make progress on those programs in recent years, which makes this...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계속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미국의 시급한 우선순위이자 동맹과 협력국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전념하고 있는 사안이란 설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도 주목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명자 시절 인준청문회에서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은 동맹과 협력국, 특별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거론했습니다. 이후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 등에서 미한일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특히 최근 몇 주 동안은 역사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은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I think we would be more concerned with the prospect of not closely coordinating with our partners in this instance of course.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기 실험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에는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영주 국장과 3자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세 나라 대표가 북한 관련 공통의 도전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3자 협의를 가졌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 중인 대북 정책 재검토를 배경으로 개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뿐 아니라 국방부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앞서 한국 언론 등에 한국과 일본을 역내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지칭하며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협력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WMD, 탄도미사일 위협 대처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번영,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짐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근본적으로 배격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맞춰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도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Japan-Korea piece is particularly emphasized in part.
쇼프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이자 발전된 나라인 것은 물론 미국이 실질적으로 전진 배치돼 있는 곳이라며.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성공적인 외교 정책의 요소 중 하나로 미한일 동맹을 꼽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접근과 관련해 동맹과의 조율을 우선시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예고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외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면서 동맹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Not to meet yesterday's challenges, but today's and tomorrow's challenges.
미국의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와 관여할 것이며 이는 어제의 도전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위한 것이란 겁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를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도 다시 한번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공개석상에서 단 한 번도 북한이나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일 화상 방식으로 열린 윈헨 안보 포럼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문제를 설명하는데 긴 시간을 할애했지만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상대적으로 북한과 관련해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n ongoing long-term threat. It's not some urgent thing that can be urgently fixed.
매닝 연구원은 현재 북한이 내부 문제 등으로 인해 과거 미국의 새 행정부 취임 때와 달리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사실상의 상호 억지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과의 현안들은 시급성이 북한보다 더 높으며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닝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북한 해커들을 기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 문제에 대한 시급성이 낮은 것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 국가인 북한, 이란 등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는 제재 대상 국가의 거래에서 디지털 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오택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제재대상 국가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미국 민간업체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OPEC은 1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금융서비스 업체 비트페이에 벌금 약 50만 7천 달러를 부과했으며 해당 업체가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페이는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시 대금을 디지털 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서비스 업체입니다. 오펙은 이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재무부의 제재대상 국가들인 북한과 우크라이나 크림 지역,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3년과 2018년 사이 해당 국가들과 2,100건이 넘는 거래를 진행했으며 거래 액수는 약 12만 9천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오펙은 해당 업체가 거래자들의 정보를 획득했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체의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받았으며 특히 지난 2017년 11월부터는 이들의 IP 주소까지 확인했지만 이들의 지역이 제재 대상 국가에 속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펙은 이번 조치는 디지털 화폐를 다루는 기업들은 다른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마찬가지로 제재 위반에 연관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의 가상화폐 관련한 미국 당국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7일 암호화폐 앱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과 금융 범죄에 연루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고 같은 날 미 재무부와 연방수사국 등은 부처 합동으로 가상화폐를 노린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으면서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화상으로 진행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와 미넨 안보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뮌헨 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였던 미국 우선주의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America is back. The transatlantic alliance is back. And we are not looking backward. We are looking forward together.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며 대서양 연안 국가들 간의 동맹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며 함께 앞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우려를 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적 성격의 외교와는 다른 대외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Our partnerships have endured and grown through the years because they are rooted in the richness of our shared democratic values.
대서양 연안 국가들 간의 파트너십은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의 풍부함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년 동안 지속되고 성장해왔으며 이는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 미국 등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적 전진이 공격을 받고 있다며 독재 정치에 대처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in the midst of a fundamental debate about the future and direction of our world.
바이든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국제적 팬데믹 등의 도전에 직면해 독재정치가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민주주의가 그런 도전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에 세계의 미래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승리해야 하고 우리는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민주주의가 여전히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must prepare together for 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장기 전략 경쟁을 위해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 아시아가 협력해 평화를 보장하고 공유된 가치를 수호하며 태평양 전역에서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가장 중대한 노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의 진보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규범을 지배할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 확산의 위협은 계속해서 신중한 외교와 협력을 요구한다며 전략적 오해나 실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성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빈곤국에도 배포되도록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보건기구가 추진하는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에 4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공식 선언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에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날 G7 정상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의장국인 영국과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코백스 지원금을 75억 달러로 늘리기로 결정하고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오는 6월 중순 잉글랜드 남서부 코널에 있는 휴양지 카비스베이에서 대면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초청국인 한국, 호주, 인도 등을 포함한 G7 플러스 3 형태로 개최됩니다. VN 뉴스 이준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46차 정기이사회가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대부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는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46차 정기이사회가 2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인권 침해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먼저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다음 달 10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합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 대화에서 이번 이사회에 제출한 새 보고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과 대북 권고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어 11일에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추궁 작업과 관련한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보고서를 설명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미첼 바칠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지난달 말 공개된 보고서에서 북한 내에서 반인도 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볼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추진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 공동체가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라비나 샴다산이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 OHCHR 대변인은 당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했었습니다.
Prope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he alleged international crimes committed in the DPRK.
샴다산이 대변인은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나 임시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해 북한에서 자행된 혐의가 있는 국제 범죄들에 대한 적절한 수사와 기소가 계속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매년 3월 정기이사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이번 이사회에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18일 이번 인권이사회 우선순위 하나로 북한인권을 꼽으면서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유린 상황과 그에 대한 책임 규명,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의 책임규명과 처벌 프로젝트 기간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유럽연합은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이번 이사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3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3년 만에 복귀하는 미국이 북한인권과 관련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해 편견과 반감을 보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계약을 외면했다는 이유로 탈퇴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8일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또 퀸타나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참석해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인권이사회 복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Council has played such an important part in terms of focusing attention.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과 6월, 9월 세 차례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중국 주재 대사로 무역 전문가인 리룡남 부총리를 임명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9일 신임 중국 주재 대사로 리룡남 내각 부총리를 임명했습니다. 리룡남 신임 대사는 2001년 무역성 부상에 이어 2008년 무역상을 지냈고 2016년 대외경제상을 거쳐 2019년 내각 부총리에 임명돼 북한의 대외경제를 전담했습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때는 재벌 총수 등 한국의 경제인 17명을 별도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위 경제관료를 주중대사에 임명한 것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19일 VOA에 이번 인사는 북한이 처한 경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It just underscores the economic realities in North Korea right now under COVID-19 and subsequent border closures and decline in trade.
김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했듯이 코로나와 국경 봉쇄로 인한 무역 감소는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고 김정은도 끔찍한 궁핍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신임 대사를 통해 무역은 물론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지원을 끌어내려 할 것으로 김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 focus of course is going to be on the trade aspect, but there's the security support, the humanitarian support.
신임 대사의 중국과의 협력에서 주된 초점은 무역이 되겠지만 안보 지원과 인도주의적 지원도 이끌어내려 노력하고 관광 분야에서 중국의 태도 변화 등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 연구원은 마코에서 불법 활동이 확대될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파워 엘리트를 연구하는 정성장 윌슨 센터 연구위원 겸 한국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VOA에 지재룡 중국 대사 때보다 북중 경제 협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 발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간의 경제 협력, 이것에 북한이 상당히 큰 역점을 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올해 어떤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올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 이것을 강화하지 않고는 지금 했던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정 연구위원도 리 대사가 무역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존의 무역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이 그동안 관광특구 개발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은 관광객 유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리룡남 대사는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 간부들 뿐 아니라 경제 엘리트들도 두루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정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이번 주중대사 교체는 10년 차에 들어선 김정은 정권의 세대교체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 켄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신임 중국 대사가 전문성에 기반해 발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a lot of these people being put in place are people that Kim has gotten to know over time, various bureaucrats and experts and so on and so forth.
고스 국장은 김정은이 시간을 두고 알게 된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외교 등 지도부의 핵심 보직에 임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초 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 젊고 검증된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고스 국장은 김 위원장이 현재 관료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North Korea right now is in the middle of a pause because of COVID and sanctions and everything else. They're pretty much in a situation where they can't do much of anything. And I think he's taking this opportunity during this pause.
코로나와 제재로 모든 것이 정지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기회로 삼아 김 위원장이 지도부와 관료 체계를 정상화하고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스 국장은 김 위원장이 코로나 사태 등이 해결된 뒤 일상적인 정권 운영뿐 아니라 대외 관계도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급 탈북민은 VOA에 리룡남 대사의 장인이 1980년대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지낸 전명수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처가가 중국통이며 중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고 처남도 중국에 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정치와 경제가 하나로 결합돼 있다며 대사를 임명할 때 경제 문제 하나만을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인맥이 넓은 리 대사를 선택한 것 같다며 부총리를 대사로 보내는 것은 격을 굉장히 높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또 리 대사는 사고가 유연한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으로는 경제를 되살리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예고해온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5일부터 평양에서 일주일간 열린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지난번 국가경제발전 목표가 엄청나게 미달했다며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로 지속적 경제 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 향상을 제시했습니다. 또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시하겠다며 원자재를 보장해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치 목표는 3개만 공개됐습니다. 시멘트 800만 톤 고지 점령,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검덕지구 2만 5천 세대 살림집 건설 등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발전 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합니다. 통상 경제계획에는 자금 조달 계획과 함께 에너지를 비롯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계획, 수출과 무역 계획, 농업과 공업 등 산업별 발전 계획과 소득 증대 계획 등이 망라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내놓은 계획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But in North Korea, their plan is broken down and then they don't give any details. So
북한의 이번 경제 발전 계획은 과거와 비교해도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5년 전인 2016년 5월 평양에서 열린 7차 당대회에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인민경제 활성화, 경제 부문 간 평형성 추구, 경제 지속적 발전을 5개년 전략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병진 노선과 함께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강조했습니다. 또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내놓은 경제발전 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무역도 없고 수출도 없고 공장과 기업소 관리 방안도 없고 구체적인 전력난 해결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용승 굿파머스 사무총장은 이번 경제계획이 자력갱생을 전제로 한 과거의 계획으로 후퇴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자력갱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60년대식의 주모 우선 발전 전략 이쪽으로 회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야별로 보면 그동안 4대 선행 부분을 강제외한 북한은 이번에 두 개 분야를 강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력,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 운수 분야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력, 석탄, 철도가 빠지고 대신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이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금속공업을 강조한 것은 주체철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주체철이란 코크스를 수입할 수 없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무연탄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은 2009년부터 주체철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학공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석유 수입이 힘들어지자 탄소환화공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환화공업이란 석탄을 활용해 휘발유와 합성섬유, 합성고무, 농약과 비료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탄소환화공업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문가인 동용승 사무총장은 북한이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강조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의 금속공업의 기본은 철이고 화학공업의 기본은 석탄입니다. 철이나 석탄은 내장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기간공업으로 하겠다라고는 계속해서 해온 거고 이번에 좀 더 강화를 한 거지만 전기 부족이라는 것과 설비 부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현실적인 한계라는 게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새 경제계획에서 공개된 3개의 수치 목표는 모두 건설과 관련된 겁니다. 시멘트 800만 톤 생산과 평양과 검덕지구의 살림집 7만 5천 세대가 그런 겁니다. 살림집 건설은 제재와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덜 받는 분야입니다. 건설은 인력과 시멘트만 있으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내세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북한이 경제발전 예산을 늘려잡지 않은 겁니다. 북한은 8차 당대회가 끝난 지 닷새 만에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예산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해인데도 예산은 늘지 않았습니다. 예산 수입을 지난해보다 불과 0.9% 늘린 가운데 경제건설 투자도 0.6%만 늘렸습니다. 최근 경제건설 투자가 3년간 매년 5에서 6%가량 증가해 온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북한이 긴축정책을 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긴축정책을 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긴축정책이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할 거다 이런 거를 이렇게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현상 유지적인 경제 계획을 수립한 배경에는 경제난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는 2017년부터 시작됐지만 북한은 지난 4년간 비교적 잘 버텨왔습니다. 대북 제재가 시작될 당시 북한 당국은 석탄 수출과 외화벌이 등을 통해 25억에서 58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주로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로 시장에서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제재로 인한 물가 오름세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마당이 돌아갔기 때문에 물품 공급도 그런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1월 말 북중 국경을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으로부터 생필품 공급이 끊기면서 물가가 오르고 장마당이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의 외화 보유고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달러화와 위안화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원달러 환율을 인위적으로 20% 이상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환율은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원달러 환율은 8,000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율은 7,400원으로 떨어졌고 지난 몇 달간 환율 변동폭은 무려 25%에 달합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 주립대학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오 교수는 북한 당국의 인위적인 환율 조작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history, the currency reform from the top to bottom.
북한 수뇌부도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발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관영 조선중앙TV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이 상기된 얼굴로 간부를 세워놓고 삿대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급기야 북한은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된 김두일 당 경제부장을 경질하고 오수용을 임명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당초 의도대로 혁신적인 경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대신 경제관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nd he said he would have major changes. What's the change? I don't see any major changes.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경제 목표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실패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 해인 올해 자력갱생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 장기화로 북한 경제는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새로운 경제 계획으로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미국 우주군이 적성국의 위성통신 방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 개발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미국의 위성통신을 방해하는 대표적 반우주 역량 국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우주군 소속 우주미사일체계센터는 17일 지난해 4.4분기에 적성국의 위성점타 방해 역량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체계에 대한 주요 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주미사일체계센터는 광대역 국제위성통신 WGS에 적용할 경감 반통신 방해 개선체계의 개발과 연계한 세 가지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원격 측정 역량 검증을 통해 적성국의 지상기반 통신 방해 무기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실험은 안정적 운용 설계, 두 번째 실험에서는 위성의 원격 측정 통제, 마지막으로 방해 통신 전파의 원점 위치 포착에 관한 검증을 진행했다며 각 실험의 주기는 18일이었고 총 558가지 실험 요구 사안을 충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주미사일체계센터는 2022년 봄에 미 육군의 실전 배치 완료를 예상하고 있다며 향후 광대역 국제위성통신이 적성국의 통신 방해 전파 전송 위치를 정확히 포착해 위협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미국의 위성통신을 방해하는 전파를 쏘는 대표적 반우주 역량 국가로 지목해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달 상원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준의 위협은 아니지만 이란과 북한의 위성 항법체계 방해 역량이 진화하고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좌관도 지난 2일 상원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과 이란은 미국의 우주기반 군사력 활용의 일부 위협이 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9일 VOA에 이번 실험을 달리는 차를 향해 비추는 태양빛이 시야를 가리는 것을 막도록 설치된 차폐막에 비유하면서 원점에서 쏘는 방해 전파를 차단하면서도 위성이 정상 운용하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ou put your visor down on the car so that the sun's not shining in your eye, right? That's what they're trying to do.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군사전략 적용은 위성통신의 효과적인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북한은 전시 상황 외에 평시에도 미군의 위성 기반 활동을 우려하며 반위성 역량을 키워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핵시설을 포함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미국의 정찰 자산은 모두 위성통신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며 북한은 이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할 강한 동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very concerned that in peacetime the United States could identify where all of its missiles are located, where its nuclear weapons are stored.
실제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2018년 발표한 우주위협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핵전자파 펄스 EMP를 응용한 반우주 역량을 이미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고서는 특히 GPS 방해 장비의 위력이 50에서 100km 반경으로 추정된다며 2010년 8월 실제로 전파 방해를 시전했지만 10분 남짓한 짧은 주기 때문에 한국군이 정확한 발신 위치를 포착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토드 해리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항공우주국방프로젝트 국장은 VOA에 북한군은 평시인 지금도 지속적으로 위성 항법체계를 교란하는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성을 무력화시키는 반위성 역량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we see North Korea doing that repeatedly, even in peacetime.
한편 스콧 플레이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한반도에 우주군 8명이 복무하고 있는 사실을 처음 공개하며 향후 한반도에서 우주전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역사 속 오늘 1987년 2월 22일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문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이 5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1928년 미국 북동부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에서 태어난 앤디 워홀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상업예술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앤디 워홀은 보그나 뉴욕커 같은 잡지에서 상업예술가로 일하게 됩니다. 1960년대 미술가로 데뷔한 워홀은 수프 통조림이나 콜라병 또는 마릴린 먼로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일상의 소재를 예술로 표현한 이른바 팝아트를 시작합니다. 워홀의 대표작에는 실크스크린이라는 판화기법으로 표현한 마릴린 먼로와 마이클 잭슨의 초상 등이 있습니다. 워홀은 하지만 공장이라고 이름 붙인 자신의 작업실에서 판화기법을 이용해 똑같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 철저한 상업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팝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미술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앤디 워홀. 앤디 워홀은 1987년 2월 22일 5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1732년 2월 22일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버지니아주의 한 부유한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워싱턴은 15살 때부터 토지 측량관으로 일했고 21살 때 버지니아 민병대에 입대해 프랑스 인디안 전쟁에 참전합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배 아래 있었고 영국은 미국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요구하는 등 가혹한 통치를 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1775년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조지 워싱턴은 변변한 무기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민병대를 이끌고 세계 최강의 영국에 맞서 싸워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을 바탕으로 워싱턴은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이후 대통령에 재선된 워싱턴은 1797년 임기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대통령에 머물러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이를 거절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조지 워싱턴. 그는 현재까지도 미국 국민들에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Now it's here. I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